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갈급한 영혼의 상태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성향과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적인 성향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또 불평하는 그런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인간의 본래적인 성향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또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되어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소득이 풍부해도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과 잘 어울리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자족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에게 불평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저 내버려 둬도 불평하는 것은 잘합니다. 불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평은 인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사람들은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자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하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부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오랜 세월 동안 자족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제는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족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성향을 가진 마음이 자족을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 자족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는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을 그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누구에게서 이 자족을 배웠을까요? 사도가 누구에게서 자족을 배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통하여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죠.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영혼은 천개의 지구보다도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자족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소유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자족을 배워 나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족을 배운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을 배운 사람은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자신은 배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서는 자족하기를 배운 결과 사도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차할 줄도 알게 되었고 또한 풍부에 차할 줄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사도바울이 자기가 자족을 배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은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을 배운 결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지 못하고요.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비천할 때, 또 풍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족을 배운 사람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그 상태에서 항상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운 결과 자신의 상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경우에 비천에 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경우에 비천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비천함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비천한 상태로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멸시하고 또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비천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비천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대접하였듯이 그렇게 똑같이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멸시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게 될 것인데요.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 자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상태에 놓이더라도 자족할 수 있게 됐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가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천함 가운데 놓일 때 만족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천함 가운데 있을 때 만족한다, 자족한다 이거 우리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유한데 만일 여러분이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과연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궁핍하게 산다면 과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변변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자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다 잘 자라나고 또 훌륭한데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을 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학벌이 좋은데 여러분은 배운 것이 별로 없을 때 과연 자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에 자족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천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비천에 처하면은 자족, 만족, 그저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비천 가운데 처할 줄로 알아서요.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하였고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 어떠한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거 대단히 신비로운 그런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진리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워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고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워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 지금쯤이면 유대 사회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인생이 된 것이고요. 이제 죄수처럼 로마까지 붙잡혀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평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워해야 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불평할 터인데 사도는 자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답은요, 바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자족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자족하는 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천한 가운데 처할지를 우리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풍부에 처하게 되면 곧바로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은 곧바로 의지되면서 남을 멸시하지요. 사람들은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목이 뻣뻣해지고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가운데 어떻게 처할 줄을 알지를 못해요. 풍부해지면 곧바로 교만해지고 또 풍부해진다고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그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또 큰 권세를 얻게 되면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 아주 추한 그런 모습입니다. 스펄전이 우리의 추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돈 자랑을 많이 하고 허영적이고 꼴사납게 되는지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종종 보시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조그만한 상점을 경영하던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과거 언젠가 1파운드의 양초를 팔던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의 핏줄에 모든 제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흐르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친지들을 모릅니다. 그는 이제 이전에 친한 친구에 대해서 겨우 안면이 있다는 표시를 고개만 끄덕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건 정말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추한 그런 모습. 너무나 스펄전이 잘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천한 상태 속에서는요, 그냥 숨죽이고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곧바로 무슨 횡재를 만나서 또는 갑자기 큰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에 보면은요, 곧바로 교만해집니다. 곧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높은 지위를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풍부한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은 풍부한 가운데서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족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한한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내세를 바라봤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라질 것들, 유한한 것들,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곧 없어지지요. 높은 권세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것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풍부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었고 또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오늘 보면 12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도 없었고요. 또 집도 없었고 또 가구들도 없었습니다.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거처가 없었습니다. 또 입고 다닐 수 있는 옷들도 많지 않았고요.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만족하였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자족하였고 만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 또는 풍부에 처할 때 항상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한번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천에 처할 때 과연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풍부에 처할 때는 어떻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든지 풍부에 처할 때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천할 때는 불평하고 풍부해질 때는 교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는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족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운 결과 이제 완숙한 경지에 올랐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는 일생을 통하여 자족에 대하여 배우고도 배웠고요. 그 결과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완숙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매 순간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매 순간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즘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을 부여해 줘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어떻게 됐냐면은 비천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항상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할 수 있으려면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고서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을 배워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요. 그 가장 근원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매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요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사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풍성한 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슨 마음을 먹든지 그대로 소원이 다 성취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12절에서 지금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3절도 바로 그 자족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비천하든지 풍부에 차든지 어떤 경우라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굉장한 경지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경지죠. 이거 완전히 완숙한 그런 경지입니다. 참 우리들도 이런 경지까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완숙한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탄식하고 불평하고 울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놓이면요 자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여러분은 울고 불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그러는 똑같은 환경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은요 그는 만족합니다. 그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우리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아직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였는데 반하여 사도 바울은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족의 비결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는 완숙한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죽음을 바로 직전에 앞둔 로마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어떤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만족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또 다른 성도는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반응은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감사하고 만족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으로도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것을 분명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평생 배웠다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하겠습니까? 사도바울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자족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오랜 세월 동안 자족을 분명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자족하기를 배워서 완숙한 경지에 올라간 사도바울은 그의 일생의 말년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바울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항상 최선의 상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처럼 자족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향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많지만은 그러나 사도바울도 본래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걸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결과 완숙한 경지에 올라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비천에 처할 때는 비굴해지고 낙망하며 풍부에 처할 때는 교만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도바울과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